이맘때쯤 되면 3.1 교회에서 서로를 만날 때 하는 인사는 다른 여타 교회와 사뭇 좀 다릅니다. 함께 만나게 되면 이런 인사를 하는데요. 예상하셨다시피 성교 어디로 가세요? 성교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물음에 대답을 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선교가 저에게 이 3.1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 그 인사도 익숙해지고 선교가 감사한 줄 모르게 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 제 옆에서 갑자기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교 어디 갑니까? 그 선교 어디 갑니다? 이런 그냥 평상시에 하는 인사들을 했는데 저에게 갑자기 아, 이 선교가 참 감사한 거였구나. 이 인사가 참 귀한 인사인데 왜 여태 그것을 잊고 살았을까? 사실 저는 참 교만하게도 선교를 다녀오곤 난 후에는 항상 아, 이 선교는 이게 아쉬워, 저 선교는 저게 아쉬워. 그 아쉬움을 토로할 뿐 이 선교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아름다운 강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강도, 가까이서 보면 뭐 쓰레기도 보이고 지저분한 것도 보이듯이 삼일교회 안에 있다 보니 이 선교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얼마나 귀한지를 안 좋은 모습만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찾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 얼마나 귀한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주 선교를 떠났는데요. 이 선교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3.1교회에서 제가 여러 사역들 가운데 장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장소를 담당한다고 하니 어떤 분은 아, 저분이 장소 담당이었구나. 나한테는 좋은 장소 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3.1교회 참 장소가 부족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장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분들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장소를 대여하고 문의하고 이런 장소 있냐고 저런 장소 있냐고 참 그런 열심들과 섬김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일본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 선교 기도 모임에 저녁마다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좀 특별한 기도 모임을 일본 선교 팀에서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다큐 영화였는데 베데스다 인 재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핍박과 고난이 그 땅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참 귀한 역사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그 한 터가 있죠. 한 6평 남짓 되는 장소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장소는 감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원래는 대나무로 만든 새장처럼 이런 감옥이었는데 6평 남짓한 이곳에 무려 30명에서 40명 사이에 일본 크리스찬들을 가두고 고난을 했던 핍박, 고문을 했던 장소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했고 눈이 오면 그 차디찬 날씨 가운데 그것을 견뎌야 했고 뜨거운 땡볕 아래 그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 일본 성도분들이 이곳에서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옆에 비석을 하나 보시면 작게 한글로 적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감옥에 갇힌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조선인이 조그마한 음식을 준비해서 몰래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들켰을 때 그도 순교하게 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 가운데 죽어나가는 그 순교자들을 묻게 되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두 개의 비석이, 기념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모양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의 무덤입니다. 이것이 하나는 몸만을 묻는 무덤이었고 하나는 머리만을 묻는 무덤이었는데 그렇게 몸과 머리를 절단해서 따로따로 묻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고문을 했던 자들이 이렇게 나뉘어 놓은 이유가 그들이 부활할까 두려워서, 그들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따로 멀리 멀찌감치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잠잠한 그 무덤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덤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의 참 교만한 마음을 다시금 회개하게 되고 참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선교를, 일본 땅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그 일본 땅에서 그 감옥 가운데, 아까 잠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일본 감옥 가운데 갇힌 이들이 매일같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찬양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아주 짧은 기간 복음을 그 도시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따랐는데요. 그 따르는 가운데 물론 그 바울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힘센 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또 고대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바라보았고 짧지만 그 강렬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그 땅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갈 때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참지 못해서 유대인이 아닌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그 땅 가운데 몰래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디모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는데요. 우리 3장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라고 그냥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분들의 소식을 빨리 듣고 싶었다면 주위에 어떤 아무나 보낼 수 있었을 것이에요.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가지고 올 수도 있었을 터인데 바울은 꼭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수식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 수 있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그 말씀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나오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소망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말씀, 그 말씀만이 그들을 다시금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랑, 소망의 인내를 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분들을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시험에 당할까 봐 많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유혹에 다시금 빠지게 될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가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과 음란함에 빠져서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건면하고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그들을 보낸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음란함의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가 아니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제가 지금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섬김으로 섬기듯이 여기 있는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분들도 교회 교인들도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무릎을 꿇고 섬기듯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이들의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표현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똥처럼 여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똥은 이게 쌓이고 모이면 악취를 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흩어지고 뿌려졌을 때는 거름이 되어서 새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들의 재물을 나누며 함께 사랑의 수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음란함, 유흥의 잠시의 쾌락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비록 그곳의 환난과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놨을 때 핍박과 고난과 가치관의 유혹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시금 굳게 잡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다시금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최고로 기쁘다. 너무 기뻐서 미치겠다. 그리고 바울에게 멸류관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의 멸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는 3.1교회 성도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응? 무슨 소리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참 성도분들의 그 헌신 그리고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 그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수고로 다른 이들을 헌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 귀해서 어쩌면 여기 오신 모든 성도분들도 이 아침을 깨워 더 잘 수도 있지만 이 아침을 깨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조금이라도 더 동행해보자 다시금 기도하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하건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여전히 또 넘어지는 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아까 그 베데스다 인 재팬에서 나오는 영화 가운데 그 당시에 금교령이 내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고문을 줬던 군인들이 저 왼쪽에 보시면 저 철판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려져 계시는데 그것을 밟고 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너가 믿는다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노라 고백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이것을 밟으며 지나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판이 닳아지고 시커매지고 없어질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것을 밟고 지나갔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저는 이것을 밟고 지나간 성도들이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온몸으로 통곡하여 예수께로 다시금 나왔듯이 저는 그 일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오른쪽에 보면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일본 땅에 이렇게 핍박 가운데 그 역사가 1, 2년이 아니라 250년간 금교령이 내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당에 열댓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발견이라는 그 역사로 이 기념비를 세워서 일본 땅은 기념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 예수상 앞에서 예수님이 그려진 철판 앞에서 부인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악하여서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자녀와 자녀와 자녀를 통해서 그 믿음은 전해졌을 것입니다. 순교하는 자이건 비록 배교를 함으로 넘어졌던 자이건 우리의 힘으로 순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넘어짐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복음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이 애통하심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다시금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금 예수님께 다시금 나와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림으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 다시금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시금 의지하여서 나의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다시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지막 절 13절이 되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사랑에 피차 사랑하기를 더욱더 넘치길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소망의 인내로 더 큰 믿음의 역사로 살아갈 때 그 헌신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 수고하였노라고 이전의 환난과 고통과 힘듦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라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본 교회 성도분들이 그 미래의 일들을 놓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7월 8월에 있을 이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달라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이 자리를 나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